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집중하고 우리의 마음 중심 다른 곳에 뺏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잘 듣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심령 속에 새기게 하시며 주신 말씀 그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 전하는 자 듣는 분들 모두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평소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설교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성경 본문의 해석을 중심으로 해서 본문 말씀이 무슨 뜻이고 거기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교우들 전체를 대상으로, 여러분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제는 전도,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요. 특히 전도할 때 필요한 질문과 대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매년 총동원 전도주의를 앞두고 뭐 전도 대상자 유형별 응대법이라든지 혹은 전도시 대화법이라든지 혹은 뭐 전도시 접근 스타일 뭐 이런 주제로 자료를 만들어서 교우 여러분들께 나누어 드렸는데요. 오늘은요 전도할 때 실제로 필요한 질문과 대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를 보면서 예수님과 여인이 나눈 이 대화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특징인가 그것을 살펴보고 이어서 교회성장연구소와 미국의 기독교 전문 설문조사기관인 라이프웨이 리서치의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불신자들이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 그 질문을 가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답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실 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에 대해서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저기 있는 것처럼 평범한 대화 주제, 평범한 대화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시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통해 본문 6절로 8절 요약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예, 저기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시면서 여인과 대화를 시작하셨어요. 전 세계 어디서나 물, 인간의 절대적인 필수 생존 요소입니다. 그래서 언어학자들에 의하면 설사 내가 이제 상대방의 언어를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뭐 외국 사람 만나서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내가 그 사람에게 말하는 게 통하는지 서로 알아듣지 못한다 하더라도 전 세계 모든 인종 모든 나라 사람들끼리 서로 통할 수 있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물 좀 주세요. 물을 마시고 싶다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이처럼 물이라는 것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보편적인 대화 주제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장 보편적인 주제를 가지고 아주 평범한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시작하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누군가와 대화를 시작할 때 예수님처럼 평범한 주제를 가지고 아주 쉬운 주제를 가지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시작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전도하려는 어떤 그 사람의 그 상대방에게 이번에 북한을 방문한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결과는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런 질문이라든지 혹은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한국의 통화 정책 방향 어떤 식으로 가야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심각하고 무거운 주제나 어떤 전문적인 분야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면서 대화를 시작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노!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전도하려는 그 전도 대상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분야를 가지고 대화를 시작하는 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에 전도 대상자가 뭐 정치라든지 경제 분야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방금 말한 뭐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결과라든지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한국의 통화 정책 방향 같은 그런 것도 좋은 대화의 주제가 될 수가 있지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식으로 평범한 주제나 상대방이 좋아하는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시작하고 나서 그 대화를 신앙적인 대화 쪽으로 이끌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저기 보면 두 사람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눈치가 빠른 분들은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저기 있는 두 사람은 누굴까요? 이름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크리스찬이고 또 한 사람은 전도 대상자입니다. 여러분, 저 두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샥! 예. 샥! 이렇게 하는 걸, 이런 포즈를 하는 걸로 볼 때 그 다음에 이제 저 두 사람 사이에 보니까 무슨 뭐 가나다 1, 2, 3 뭐 이런 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볼 때 두 사람이 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저 두 사람 사이 오고 간 대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범한 주제 혹은 전도 대상자가 좋아하는 주제예요. 자, 그런데 왼쪽 그림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 그림에서는 두 사람이 동그라미 바깥에 있습니까? 동그라미 안쪽에 있습니까? 질문이 어렵나요? 아니, 바깥에 있어요? 안쪽에 있어요? 바깥에 있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오른쪽 그림을 보면 거기에 비해 오른쪽 그림을 보면 두 사람이 동그라미 바깥에 있다가 친절하게 화살표. 예. 네. 바깥에 있다가 동그라미 안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세히 보면 오른쪽 그림에서는 대화의 주제도 동그라미 바깥에 있을 때와 동그라미 안쪽에 있을 때가 달라졌어요. 동그라미 바깥에 있을 때는 뭐 1, 2, 3, 4, 5, 뭐 이런 식으로 평범한 주제에 전도 대상자가 좋아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했는데 동그라미 안쪽으로 이동한 다음에는 보셔요. 동그라미 안쪽에서 교회 또 뭡니까? 천국 또 뭡니까? 예수님. 이런 식으로 신앙적인 주제를 가지고 대화하고 있어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전도할 때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왼쪽에 있는 그림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일단 그 사람과 평범한 주제나 그 사람이 좋아하는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는 잘해요. 여기까지는 잘해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대화의 주제를 일반적인 주제에서 평범한 주제에서 신앙적인 주제로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평범한 주제에만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동그라미 바깥에서 대화를 시작해서 동그라미 안쪽으로 대화를 끌어들여야 되는데 계속해서 동그라미 바깥에서만 머무르고 있다 이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를 보면요, 저기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대화의 주제를 평범한 주제에서 신앙적인 주제로 자연스럽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7절로 10절 요약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네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주었으리라. 자, 보셔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물 좀 달라고 하는 물, 평범한 주제를 가지고 여인과 대화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간의 민족적인 어떤 적대적인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탁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생수를 주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여인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간의 적대적인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아, 물 좀 달라고 하는데 뭘 그렇게 삐딱하게 반응을 합니까? 아무리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사이가 안 좋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잔 주는 걸 가지고 뭐 민족적인 감정까지 들먹이고 그럽니까?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면서 대화를 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는 신앙적인 주제 쪽으로 가지 못하고 조금 전에 봤던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그런 모습, 계속해서 그런 모습에만 머무르고 말았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처음에 물이라는 걸로 얘기를 시작하셨다가 자연스럽게 이 여인의 반응을 딱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그 다음에 생수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십니다. 이 뒤에 읽어보면요. 여인이 처음에 얘기를 나눴던 물에 대해서는 얘기도 안 해요. 이미 그건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 계속해서 신앙적인 주제만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던 조금 전에 봤던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대화의 주제를 처음에는 평범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했다가 자연스럽게 신앙적인 주제 쪽으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자, 이렇게 전도 대상자와 대화할 때 대화의 주제를, 얘기를 평범한 주제에서 신앙적인 주제로 자연스럽게 이끌어 가는 이런 모습이 전도를 실천하는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날 불신자들이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그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대답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방송 중 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미국의 앞서 설문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교회성장연구소와 미국의 기독교 전문 설문조사기관 라이프웨이 리서치가 199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그 설문조사한 자료를 보면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불신자들이 던지는 질문. 참고로 여기에는 과거에는 교회를 다녔지만 현재,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불신자들이 기독교 신자들을 향해서 던지는 질문들이 무엇인지 나타나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저기는 거. 교회는 어떤 곳인가? 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이냐는 이 질문은요, 순수한 호기심에서 나온 질문일 수도 있지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 그 설문 자료를 보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 교회에 대한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이 반영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곳인지 정말로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이러이러한 곳이다. 교회는 이러이러한 모습을 가진 곳이다.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 곳이다. 이런 식으로 교회에 대한 각자 나름대로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따져보면 교회가 어떤 곳이냐는 이러한 질문은요.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는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는 이러한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오늘날 교회는 그렇지 못합니까? 예, 요런 약간의 비난과 질책이 섞여 있는 질문이.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예가 교회를요. 교회가 어떤 곳인가? 예, 교회가 뭐 하는 데인가? 교회를 봉사단체로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그 JTBC 뉴스의 손석희 앵커가 교회와 관련된 뉴스를 보도하면서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교회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멘트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맞아요. 교회는 교회가 속한 그 사회 속에서 봉사를 포함하여 모든 부분에 있어서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보다 삶의 모든 면에 있어서 모범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잘 들으세요. 교회는 사회의 모범이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최고의 봉사단체가 되는 것이 이 사회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부산 명륜동에서 최고의 봉사단체가 되는 게 우리 교회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의 모범이 되려고 교회에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회를 오래 다니신 성도들도 의외로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지 이 세상 사람들의 모범이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에요.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은 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소금의 모습처럼 빛의 모습처럼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금의 모습처럼 빛의 모습처럼 살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소금과 빛으로 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이지 사회적인 가치에 따라서 사회적인 기준에 따라서 사회에서 볼 때 교회는 이래야 된다 이런 곳이다 이런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뭘 하는 곳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올바른 대답은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어째서 여기서 아멘을 이렇게 몇 분밖에 안 하셔요?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이게 올바른 대답이에요. 조금 더 살을 붙여서 대답하면 교회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예배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단련되는 곳입니다. 자, 다 같이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다시 한번,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 곳입니다. 다시 한번, 교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단련되는 곳입니다. 다 따라했습니다. 예. 여러분 모두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회가 뭐 하는 곳인가 라는 세상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머뭇머뭇거리지 마시고 이와 같이 분명하게 대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날 불신자들이 기독교 신자들을 향해서 가장 많이 던지는 또 한 가지 질문은 천국과 지옥에 관한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정말로 있는가? 예. 요 질문은요, 방금 다루었던 교회가 어떤 곳이냐는 질문과는 뉘앙스가 좀 달라요. 좀 다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곳이냐는 질문은 교회 공동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전체를 향한 질문이라면 천국과 지옥이 정말로 있냐고 하는 이 질문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에서 비롯된 질문이면서 동시에 확인하는, 테스트하는 질문입니다. 나쁜 의미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 믿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크리스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확인하고 믿음을 테스트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분별하십시오. 자, 여러분께서 저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사실 성경을 예로 들면서 대답을 하면 아주 간단해요. 예를 들어 누가복음 16장에 나온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보세요. 여기 성경에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불신자들이 질문했을 때는 무조건 성경 구절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는 게 최선의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 아니, 성경 말씀 자체를 믿지 못하는 불신자들에게 성경에 이러이러한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성경 구절에 이러이러한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다가는 잘못하면 대화를 그 전도 대상자 그 사람과 대화 자체가 스톱! 아이고 됐어요. 됐어요. 그만합시다. 얘기 그만합시다. 이런 식으로 대화 자체가 단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천국과 지옥이 정말로 있냐고 하는 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께서는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지금도 아마 그런 생각 하시고 떠오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인터넷. 예. 인터넷에서 보면 천국과 지옥의 동영상도 많이, 자료 많이 있습니다. 예. 혹은 천국과 지옥을 경험했다고 하는 어떤 분들의 간증 혹은 책, 이런 것을 들려주고 보여준다. 물론 이런 방법도 전도 대상자에 따라서는 가끔씩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조적인 방법이고 참고적인 대답은 되지만 천국과 지옥이 정말로 있냐? 라고 하는 질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말로 있냐?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근본적인 적절한 대답은 아니에요. 자,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요. 천국과 지옥이 정말로 있냐는 질문을 받으면 이렇게 대답하기도 합니다. 이거 주의하십시오. 이렇게 대답하기도 해요. 죽어보면 안다. 죽어보면 안다. 정답이지요. 죽은 다음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기도 하는데 물론 천국과 지옥이 정말로 있냐고 질문하는 불신자에게 전도 대상자에게 죽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악담 비슷한 뉘앙스로 대답하면 안 되겠지요. 근데 사실 여러분 따지고 보면요 죽어보면 안다는 이 대답은 어떤 면에서는 성경적인 대답이 되기도 합니다. 즉 누군가에게 죽음이 닥쳐오면 그때는 이미 늦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 때는 천국과 지옥이 있네 없네 이러쿵 저러쿵 따질 수 있죠. 그러나 죽고 난 다음에는 죽음을 넘어가게 되면 아이고 정말로 천국이 있었네 정말로 지옥이 있었네 죽고 나서 이렇게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때는 이미 늦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죽어보면 안다. 죽은 다음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이런 대답도 어느 정도 꽤 괜찮은 대답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불신자, 전도 대상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게 되면 죽어보면 압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뭔가 확실한 OX를 듣지 못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걸 확실하게 듣지 못한 것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죽어보면 안다는 이런 대답 역시 예수 믿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말해야 할 적절한, 가장 적절한 대답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식으로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적어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이 정말로 있냐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불신자들에게, 전도 대상자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방법으로 증명하거나 논리적으로 이해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대답하는 것은요,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아무리 객관적인 방법 자체를 믿지 않을 수 있죠. 또 논리적으로 이해시키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죠? 천국과 지옥이 정말로 있냐라고 하는 것은 그 질문의 진짜 중요한 포인트, 핵심은 한번 증명해 봐라, 나를 한번 이해시켜 봐라, 이게 아니라 네가 믿느냐, 당신이 믿느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성경에서 말하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교회 다니는 당신은 그 사실을 믿느냐, 확신하느냐, 그거예요. 그러므로 천국과 지옥은, 천국과 지옥이 정말로 있냐고 하는 질문에 대한 가장 적절한 대답, 천국과 지옥은 정말로 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한다. 설사 당신이 믿든 믿지 않든 천국과 지옥은 엄연히 존재한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대답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거나 이해시키려는 그런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노라 선포하는 대답을 해야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명을 하거나 이해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사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사실 그대로 선포해야 하는 것처럼 천국과 지옥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우리는 있다, 분명히 있다, 존재한다는 사실, 사실 그대로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대답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 우리 자신의 확신이 필요하죠.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라는 믿음의 확신, 장차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고, 나는 확실한다고 불신자들에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 정말로 있습니까? 죽어보면 알 겁니다. 천국과 지옥 정말로 있습니까? 예,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확실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 자, 다 같이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교회를 소개하고 영생의 소망을 소개하는 그런 성도가 꼭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 모두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흔들림 없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교회를 소개하고 천국에서 누릴 영생의 소망을 소개하는 전도자의 사명 꼭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